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손 한번 잡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제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를 품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복된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받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만배로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흔히 우리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네, 상처받은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은 품고 있어봤자 다만 손해니까 오히려 그것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된다. 그건 다 서운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은 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나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었던 그 고마운 마음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보면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원수는 돌에다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손해본 거, 상처받은 거, 서운한 거는 절대로 품고 있고 십수년이 지나도 품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 사람으로 책망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그 당시 국제 질서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면서부터 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를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는 페르시아가 즉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은 드디어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 성전 건축해라 하는 내용이고 에스라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족보를 중심으로 몇 명이 돌아왔나, 누가 돌아왔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드디어 기적같이 성전을 건축했다. 각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한 60년 지난 뒤에 발생한 사건이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고 한 58년, 60년 정도 지난 뒤에 2차 기환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기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7장, 8장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들은 돌아올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이 7장, 8장이고요. 오늘부터는 9장, 10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자,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성전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 근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온 뒤에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 중에 아주 깨어있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의논합니다. 자, 1절, 2절, 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9장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예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에스라가 이제 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먼저 1차 귀환했던 백성들 중에 아주 깨어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상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 민족들과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예붓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행동, 악한 삶의 모습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들과 통혼, 아들과 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섞여서 통혼, 결혼하면서 그들과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민족들의 종교와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민족들은요,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또 아모리 이 사람, 모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실 때 이 민족들은 다 완전히 정복하고 쫓아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죄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우상숭배와 각종 도덕적인 범죄가 가득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하지요. 남겨두게 됩니다. 남겨두게 돼요. 그들이 남겨두었더니 그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끊어버려라. 저 사람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게 아까워서 또 미련이 있어서 또 약간의 끈을 남겨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의 끈을 남겨두면 그 죄가 계속해서 다시 사람을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끊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이 하는 말 또 그 사람과 하다 보면 또다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백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주변 민족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혼.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라 그랬어. 이방인들하고는 통혼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는데 통혼을 하게 됩니다. 왜 통혼을 했냐 하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주변 민족들은 이미 안정되게 정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정되게 정착한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유익을 받으려면 즉 부자하고 결혼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와 결혼하려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 그죠? 예, 양 소, 양 가축을 많이 키우는 부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부자들하고 결혼하면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리라 내가 행복하리라 그 생각 때문에 또 그들과 결혼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받을까봐 예, 주변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결혼하다 보니까 사람만 섞이고 피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몇몇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라든가 방백들이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 우리가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거기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할 바를 다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좀 살아도 된다. 이제 편하게 살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즉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할 때 그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닙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어요. 그들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백 년 뒤에 한 1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 건축했으니까 우리 할 바를 다했다. 성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자유롭게 살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 건축해도 우상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끝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예, 그 얘기를 듣고 한 그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의 부패한 얘기를 듣고 속옷과 끝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 큰 충격, 큰 죄를 경험하게 되면 회개할 때 혹은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옷을 찢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거나 심지어 머리카락을 뜯거나 깎거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신분의 상징이죠. 그죠? 권위의 상징이에요.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이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옷을 찢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슬퍼서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을 낮춘다는 뜻에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수염을 뽑아버리거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탄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즉 이 에스라가 지금 속옷과 끝옷을 찢어버렸다. 그의 마음을 찢어버렸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얘기는 지금 자신의 집이나 체면이나 이게 아무 소용없다. 완전히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다. 그리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었다. 너무나 크게 실망했다.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멍하게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 6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에스라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정수리에 넘친다. 죄가 쌓여서 내 키를 넘어버릴 정도로, 죄가 쌓여서 내 키를 넘어버릴 만큼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 부신 은혜를 말합니다. 자, 7절 시작.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손에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예, 우리 조상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에 식민지를 달게 하시고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그다음 8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비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 이건 조금 이제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요, 천막에 말뚝을 주셨습니다. 천막을 박을 수 있는 말뚝을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집을 이동식 집을 지을 때 천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을 박을 말뚝을 주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 천막을 치고 살 수 있도록 말뚝, 천막 박는 말뚝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8절 끝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눈을 밝혔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죠. 그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죽은 것 같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을 뜨게 해줬단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즉 이 8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7절부터 이 9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엄청난 죄, 불순종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남은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인생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네, 자 11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와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돌아올 때 이집트 애굽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돌아올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과 절대로 교류하면 안 된다. 통혼하면 안 된다. 너희 아들을 주고 그들의 딸을 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들과 통혼하다 보면 너희가 그들의 죄악을 들여오게 된다. 너희가 그들과 통혼하면 절대로 안 되고 너희들끼리 결혼하고 너희들끼리 거룩함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백성들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통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 자,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예,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통혼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죄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겨우 돌아왔는데 또 그 조상들처럼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또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멸망했던 심판받았던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 1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예,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생활하다가 겨우 용서받고 겨우 돌아왔는데 또다시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워서 배은망덕한 스스로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다. 자기가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이고 은혜를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또 범죄한 불순종한 백성들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통혼의 문제였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문제, 아들을 결혼시키고 딸을 결혼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들을 그러다 보면 그들의 우상을 너희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죄악된 생활이 들어오게 된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너희가 들어오게 되어서 피가 섞일 뿐 아니라 문화가 섞이고 가치관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거나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우리가 본받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문제가 하나가 또 똑같이 결혼 문제지요. 결혼 문제. 제가 포항에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좀 청년부 예배 시간에 좀 간증을 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지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여자 집사님이 간증했다고는 제가 좀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자세히 좀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기쁨의 교회 청년부 출신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는 이 남자가 결혼하면 내가 꼭 교회 나갈 거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교회도 간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같이 교회 다니겠다. 애들까지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 그렇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입을 싹 닦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한두 번 교회 가더니만은 절대로 교회 안 가고, 예,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애들은 절대로 교회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간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할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자 그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자고 다 믿을 줄 알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피눈물 나는 전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전쟁에서. 오늘도 교회 오려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왔고, 아이들 교회 데려오려고 남편하고 맨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부에다 하는 말이, 사랑이면 다 된다, 사랑이면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라. 사랑이면 괜찮다, 사랑하면 다 된다는 말에 제발 속지 마라. 나를 보고 제발 사랑에 속지 마라. 사랑하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차라리 혼자 살아라.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후배들아, 사랑하면 다 될 것이라고,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절대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불신자하고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아라. 불신자하고 결혼하니 혼자 살아라. 내가 피눈물 흘리며 이 전쟁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차라리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막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지나온 삶은 어쩌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녀들,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결혼한다는 얘기는 가치관을 합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치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원칙,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인관계의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집안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어줘야죠. 부부관계가 행복의 기초가 되어줘야 되죠.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부부간에 안에 평화가 있고 부부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양가 집안이 복을 받을 텐데, 부부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양가 집안이 복을 받겠어요? 착각해서 깨어나야 돼요. 교회 가고 안 가고 절대 별거 아니지 가겠지.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하고 어찌 같은 입을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전쟁터죠. 전쟁터. 부부가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터인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고 집안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제발 부모님 여러분, 차라리 혼자 살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잘 지키셔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잘 양육하셔야 되고 자녀들이 제대로 결혼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교육자 집안이니까 바로 교육자 집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교육자고 돈이 많고 착한 사람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사랑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반복적인 죄의 문제는 불신자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였어요. 우리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도 과거에 지었던 죄 아직도 끊어버리지 않고 반복하오는 죄가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자고 해서 결단해놓고 아직도 한 가닥 끈을 남겨두고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그 나머지 끈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나머지 끈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남아서 싹을 틔우고 그게 남아서 우리 발목을 잡고 그게 남아서 골마 터져서 우리 인생에 심각한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혼의 문제가 아주 고질적인 불순종의 죄악이었다면 혹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내가 끈을 붙잡고 있는, 여전히 내가 감추고 있는 불순종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새벽에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집에 가다 도로 찾아가지 마시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예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왜요? 왜 뭐 끊어버립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생각하니까. 그게 나를 즐겁게 하려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내가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소원을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미련 갖지 말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정리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찬양합시다. 1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5절 찬송가 254장 1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정께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죄를 정케 한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다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고 죄악이 들어오는 그런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에 아주 고질적인 죄악, 습관적인 죄악이 남아있다면 오늘 새벽에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걸 끊어버리셔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습관적인 죄, 숨겨놓았던 죄, 마지막 한 가닥 연결시켜두었던 죄들 다 끊어버리고 악한 습관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저희들의 남겨진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숨겨두었던 모든 죄악들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줄 줄 알고 우리 인생을 또 행복할 줄 알고 우리가 남겨두었던 모든 죄악들 오늘 이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추어내고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직전까지 다시 이끌어갔던 그 통혼의 죄악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고질적인 습관 악한 죄악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하고 더러운 기억들, 죄악들, 습관들 다 끊어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단호한 믿음을 온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철저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저들이 악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하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 숨겨진 죄들 내 죄로 알고 우리 가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 우리 가족들이 돈 때문에 싸웠던 것들, 우리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것들 우리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내 죄로 알고 회개합시다. 우리 홍익교회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싸웠던 것들 우리가 내 죄를 알고 회개합시다. 한국교회를 바라봅시다. 한국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내 죄로 여기고 가족의 죄, 집안의 죄, 교회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내 죄로 알고 우리 죄로 알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중보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권속들이 에스라와 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이 지었던 모든 우상 숭배 죄를 우리 죄로 알고 용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했던 것들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엄멸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무시하고 싸웠던 죄들 우리 죄로 아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죄를 아버지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가 한국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치적인 욕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것 성적으로 타락한 죄들을 우리 죄로 알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그 죄가 우리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백성들을 되도록 성령의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특별한 좀 중보를 요청합니다. 오늘 서울 노예가 이제 320개 교회가 모여서 중요한 노예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안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이 이루어지고 노회가 새로워지고 120여 개 교회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하고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번 노예를 노예 모든 회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순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서울 노예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울 노예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계획에 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노예가 새로워지고 126의 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노예 120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무리를 개별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바른 결정 내려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 오이코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행복한 초대 주일날 아버지 저들이 꼭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초대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이코스와 초대 주일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이코스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 오이코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오이코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오이코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디어 주님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을 따르고 죄악을 따라서 멸망했는데, 용서받고 돌아온 백성들조차도 그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상들처럼 하나님 불순종하고 또 죄악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비참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안에도 미처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죄악을 감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그 죄가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련 없이 끊어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숨겨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시비, 모든 죄악, 숨겨진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머리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위에,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혹에게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